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 2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1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화목의 은혜, reconciliation, 화목의 은혜를 선포하신 후에 이제 2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뒷부분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란 어떠한 복음인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화목해 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죄인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같이 바치신 사랑으로 화목하자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바로 이 복음.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수 민족들이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천국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는 때가 왔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의 일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일꾼. 그런데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맡겨주신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5장 18절에서 20절.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8 through 20.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부르심을 이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몇 번씩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 교회도 바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 사신이라는 것은 ambassador, 즉 대사입니다. 대사의 의미가 뭐죠?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국의 대사들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의 구원을 다 성취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을 우리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말로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화목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는 아들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형제된 성도들과도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은 일꾼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로 오시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verse 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앞서오는 23절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 삶으로 증거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괴로움이란 suffering, 고난이에요, 고난. 즉, 너희라고 하면 이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이죠.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이 기쁘다. 고난과 기쁨은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성도에게는 고난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The Apostle of Suffering.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참 기독교인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면 오히려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시에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아니,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전혀 말이 안 돼요. 그저 사도 바울이니까 해당되는 말씀이지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런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이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처럼 살아가면 고난이 없죠. 왜? 세상이 그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면 고난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기독교인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축복, 오히려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그가 받은 고난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래도 좀 견딜만한 가벼운 고난이었기 때문이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정도 고난이면 사도 바울이라도 기뻐할 수 없다라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기뻐하지 못하지. 내가 겪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면 나처럼 기뻐하지 못할 거다. 그럴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어디에 계셨죠? 매이고 갇힌 자라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In prison, in chain. 즉,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극심한 고난을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죠. 거의 죽어서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셨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through 28.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전하며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고난이 견딜만한 가벼운 고난이라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의 심이 큰 고통으로 인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빨리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탐심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때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어요. 야,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누군가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오늘 본문의 뒷구절에 보시면 2장 그 앞구절에 보면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와 지체들임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온통 어디가 있나요? 예수님의 기쁨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온통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도 예수님의 기쁨을 닮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뒷부분에 연결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까지 채우겠다. 고난 중에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보면은요, 그저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더욱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까지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삶에 더욱 참여하겠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실 때 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나는 이제 기뻐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표현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이를 직역을 하면은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채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이 부족합니까? 여기 보면 lacking, 부족하다는 단어예요.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Christ's suffering. 즉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자기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모든 성도들의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남은 고난, 혹은 부족한 고난, 혹은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고난으로 그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의 그 남은 부분들을 더해서 채워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절대로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 오는 구절에서도 절대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 앞서 오는 13절, 14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속, 온전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구속, 죄사함,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와 교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 래킹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filling up, 채운다는 뜻은 절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드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24절 뒷부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lacking이라고 쓰여진 남은, 부족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filling up이라고 쓰여진 채우다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지는 않지만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한 번에 쓰여진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거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할 때에,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할 때에 이 lacking, 남은, 부족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거기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absence, absence of a person, 즉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absence of a person, 사람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filling up, 채우다는 단어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그분의 없는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채운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1 Corinthians chapter 16, 17 through 18.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이 구절에 보시면은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충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남은이라는 뜻과 채웠다라는 것과 어근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두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나를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로 가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여 왔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거라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온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그들이 나에게로 와서 너희들, 즉 온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다, 채워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부족하다와 보충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남은, 채웠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전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과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는 함께 있지 않지만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세 명의 성도들이 와서 전체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 부분을 이 세 명의 성도들이 대신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온 고린도 교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의 교회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십자가 고난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를 이제 자신이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를 채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자리를 채우냐 하면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에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 부족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고난받기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지금 고난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을 받지 않으신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 중에 계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고난을 다 끝내셨는데 지금도 고난 중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다 끝내시고 영광에 이르러 계시는데 무슨 고난을 또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받으셔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로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무엇이었나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공회원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누가 와서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누가 받으시는 고난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게 하시고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대신 증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 처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대신 증거하게 하신 부르심. 이 부르심을 사도 바울과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된 부르심입니다.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죄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권능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을 너무 이상한 걸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르심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채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기쁘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싹스를 치르기 위해 받으신 형벌로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또다시 뭐 형벌로서의 이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받으신 고난에는 기쁘게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성령을 부으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까지,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얼마나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 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 미워했듯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받기까지 이 교회와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이 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복된 현실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부족하고 한심한 이런 자들을 통해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전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현실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러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기쁜 건가요?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의 기쁨에 더욱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런 고난은 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더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다 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자신에게는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어려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의 마음,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통 교회와 형제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각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서신을 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안에서도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사도 바울 자신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거할 그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이겨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모든 마음을 두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처럼 자기도 각 성도, 각 형제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겠다. 예수님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 이 성도 하나 얻으시는 것으로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기쁘겠습니까? 그저 내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나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건 뭐건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만 품고 살겠다. 그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바울이 본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살펴보았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 있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라에게서 소식을 들었던 그 성도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애타하시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삶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욱 고난받기까지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고 돌아보고 세워주고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그 열망을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 내 관심, 내 마음이 이 교회와 형제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내가 당하는 시련조차도 아니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과 삶까지도 이제 내 형제와 이 교회를 굳게 해주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서로 바라보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쁘게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마침내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지만 또 회개를 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보다 내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예수님 닮은 마음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서로에게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기쁘게 고난받기까지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